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에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에 돌아오려니와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아멘, 아멘. 여호수아서 2장은 여호수아 전체를 볼 때 너무너무 중요한 장입니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이유는 많은 신학적인 이슈들을 다루고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질문할 수 있는 많은 신학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게 바로 여호수아 2장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진멸하실 때 그 가운데 있는 거룩한 사람들도 함께 진멸하실 건가라는 질문, 이 신학적인 질문이 생기는데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정확한 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우리 지난주에 1장을 볼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말씀이 뭐예요? 사흘 후에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장을 읽었는데 2장에서 요단강을 건너야 안 건너요? 실질적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몇 장에 와서 건너죠? 우리가 한 3주 후에 보게 될 3장에 가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질적으로 건넌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읽다가 어떤 질문이 생겼냐면 그러면 2장은 뭘까라는 질문이 생겼어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갈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3일 안에 건넌다. 뭘 준비하라고요? 양식을 준비하라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사흘이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 건너는 스토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2장에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기서 생긴 질문이 뭐냐면 그래서 제가 유심히 봤더니 이 전체적인 흐름이 있잖아요. 그렇죠?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에 1장과 2장과 3장은 시간별 순서대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내가 결론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2장은 1장과 3장 사이에 그냥 끼어든 거예요. 쉽게 말하면 1장 전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우리가 사흘 후에 요단강을 건널 것이야 라고 선포하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여기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설명을 시켜볼게요. 시간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여호수아는 사흘 후에 건넌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정탐꾼 사건은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산에 가서 며칠을 숨어 있으라고 했죠? 사흘을 숨어 있으라고 했어요. 그렇죠? 여기서 사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리고성에서 여호수아와 나머지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시딤이라는 곳에 편도 25km예요. 그러면 왕복으로 몇 킬로? 50킬로입니다. 다른 트랜스포테이션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말을 타고 달리는 게 아니라, 차를 타고 달리는 게 아니라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리라면 최소한 이틀이 걸리는 시간일 거예요. 최대한 3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우리가 사흘 후에 걷는다고 했는데 시간적으로 계산하면 이 시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시간 순서별로 기록된 것이라면 안 나오죠. 산에서 사흘이 있었죠. 가는데 하루 걸렸죠. 뭐 오는데 또 하루 걸렸죠. 많이 걸리면 3일까지 걸릴 수 있고, 그러니까 최소한 5일에서 6일이 걸렸기 때문에 아무리 시간적으로 계산을 해보려고 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결론은 이미 며칠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1장과 3장 사이에 정탐꾼 스토리를 끼워 넣어두었구나라고 제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죠. 왜 1장과 3장 사이에 이 정탐꾼 스토리를 넣었는가라는 거예요. 1장의 주제는 뭐였습니까? 리더십의 변화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이루어졌다가 1장의 핵심이에요. 그렇죠?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리더십으로 세워졌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다. 이게 1장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이전에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신학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이미 주고 시작하고 싶은 거예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지를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호수아서를 시작하기 전에 오프닝을 할 때에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뭐 하는 책이라고요? 이런 건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여호수아서는 뭐 하는 책? 선을 걷는 책이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어떤 선을 긋습니까? 첫 번째 선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다 차지하고 열한 지파가 뭘 하는 겁니까? 땅을 분배함으로 말미암아 땅에다가 선을 긋는 거예요. 이건 우리 지파 땅, 이건 우리 지파 땅. 선을 긋죠. 두 번째 선은 뭡니까? 눈에 안 보이는 선이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누군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이스라엘 백성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만 여호수아를 통해서 구원받는 조건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문을 활짝 열어주죠. 구약 때부터. 여리고성에서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기생 라합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기생이라고 하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prostitute이에요. 몸 파는 여자입니다. 이런 여인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구원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조건 때문이에요? 세상에 있는 타이틀 때문이에요? 많이 배웠기 때문이에요?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믿음 하나로 구원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야라고 하나님의 백성됨에 선을 긋는 것을 선명하게 그어주는 책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여호수아서는 선을 긋는 책입니다. 신명기서에서 계속 강조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앞장서 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뒤따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땅을 차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거저 받는 거죠.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미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이 가셔서 먼저 챙기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안 되시나 봐요.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먼저 챙기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전쟁은 성전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전쟁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거룩한 전쟁의 특징이 뭡니까? 거룩한 전쟁의 특징은 싸우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과 대적하는 그 민족이, 그 군대가 지레 겁을 먹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성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믿음 붙들고 나아가는 전쟁은 이미 승리한 전쟁을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탐꾼이 들어가서 듣는 정보가 뭡니까? 라합을 통해서 들었던 정보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옴을 통해서 지금 여리고성의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더라. 정신을 잃었더라. 정신 잃고 마음이 녹았는데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누가 이긴 거예요? 사이즈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미 싸울 정신이 없는 거예요. 간담이 녹아버린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이미 진멸은 선포되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 있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생기잖아요, 그렇죠?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이 질문이 끊임없이 생기거든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이야기가 생각납니까? 아비멜렉이 누구예요? 그랄 왕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약속의 땅에 흉년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랄 땅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럴 때 아브라함 마음에 어떤 두려움이 생겼습니까? 아내가 사라가 너무 예쁘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사라를 아내로 데려갈 것이 두려워서 아내에게 뭘 부탁합니까? 뭘 요청합니까? 그렇죠, 누이라고 하자. 그래서 그랄 왕인 아비멜렉이 사라를 보고 너무 아름다워서 아내로 취하겠다라고 데리고 가죠. 그때 하나님이 그 꿈에 현몽하셔서 어떤 경고를 하십니까? 네게 속한 남자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죽이겠다. 네가 다른 남자의 여자를 취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한 가지 저주를 하십니다. 뭡니까? 그랄 땅에 있는 모든 여인의 태를 닫아버리셨어요. 자녀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태를 여셨어요? 아브라함의 기도예요. 믿음도 없이 쫀쫀하게 자기 살겠다고 와이프 팔아먹는 이런 사람의 기도로 하나님이 저주를 푸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경고를 할 때 아비멜렉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거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0장 4절입니다. 끊임없이 나오는 질문이에요. 우리 다 한번 읽어봅니다. 뒤에 있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이 질문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 우리 안에도 끊임없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답은? 제가 질문했어요. 하나님의 답은? 멸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멸하지 아니하신다. 오늘 본문에도 진멸이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야 되는가라는 질문이 생기죠. 이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라는 거죠. 설령 답은, 설령 하나님의 진멸이 선포되었다고 해도 라합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구원의 조건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왜 순서가 기억이 안 나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복음서에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구원의 선, 당신의 백성의 선을 선명하게 그어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이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흔들리면 아니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여호수아의 이 리더십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미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Good follower가 good leader가 된다라는 거. Follower 뭐죠? 잘 따르는 사람이 잘 인도한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쉽게 말하면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거죠. 자, 우리 1절 한번 봅니다. 오늘 본문 1절. 1절 시작 부분만 제가 읽을게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에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몇 번 나오게요? 지금 1장부터 막 여호수아 이름 찾고 계신 분이 있는데 못 찾습니다. 많이 나와요 하면 돼요. 한 130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표현,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라는 표현은 몇 번 나옵니다. 10번 정도 사용해요. 이게 무슨 사인이냐면 이제 새로운 스토리가 전개돼. 새로운 스토리. 그러니까 앞에 있던 이야기가 말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때는 꼭 저 표현을 씁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지금 여호수아가 어디 있습니까? 시딤에 있습니다. 시딤의 뜻이 뭐라 그랬죠? 아카시아 나무 숲. 제가 사진도 보여드렸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5월달에 피는 아카시아 나무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가 라이언킹에서 봤던 그 하이에나가 살고 있는 그 사막 한가운데 나무 삐뚤삐뚤하게 자라있는 소나무도 아니고 이상하게 생긴 나무들이 있잖아요. 그 나무들을 여기에서는 아카시아 나무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호수아가 몇 명의 정탐꾼을 보냅니까? 두 사람을 보냅니다. 여호수아는 시딤에서 보냅니다. 모세는요?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에서 몇 명을 보내죠? 12명을 보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다른 점이 뭡니까? 모세는 정탐꾼을 어떻게 보냈어요? 화려하게 보냅니다. 웅장하게 보내요. 각 지파에서 대표를 뽑아서 파송식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정탐꾼을 은밀하게 선택해서 은밀하게 보냅니다. 이런 차이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예요? 여호수아는 나름대로, 여러분, 정탐꾼을 스파이를 보내는데 스파이의 목적이 뭡니까? 몰래 들어가서 필요한 정보들을 빼오는 게 스파이예요. 그렇죠? 그게 007이 하는 거예요. 007이 하는 일. 몰래 들어갔다 몰래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은밀하게 보낸다고 보냈는데 정탐꾼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실력이 있는 정탐꾼들이에요? 실력이 없는 정탐꾼들이에요? 저건 실력 이야기하고 싶은 건 아닌데요. 단번에 들켜버렸다는 거죠. 은밀하게 가서 은밀한 정보들을 뽑아야 되는데 들어가자마자 들켜버렸다는 거죠. 나중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여러분, 지금 1장부터 계속 성경에서 여호수아를 어떤 사람으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모세와 버금가는 지도자다라고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강조했어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해 주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해 주시겠다는 거죠. 모세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여호수아가 그대로 받는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할 때라는 거죠. 자, 1장에서 백성들이 요구했던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거 달라요? 똑같아요?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부탁한 건 뭡니까? 여호수아여, 우리가 모세에게 충성했듯이 당신에게도 동일하게 충성하겠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단 한 가지만 해주십시오. 뭐였습니까? 주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리더십에게 요구했던 게 뭡니까? 말씀 순종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의 리더십인 장로님들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말씀의 순종이라는 거. 하나님이 아버지들에게,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들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말씀의 순종입니다. 그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리더십은 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 좋은 모델이 되어주는 거죠. 사람들이 보고 어떤 마음이 생기게요? 저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구나. 믿음의 사람이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은 저렇게 살아드리는 거구나. 닮고 싶게 만드는 거죠. 리더십의 삶을 답습하게 만들고 싶게 살아드리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백성이 요구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는 제2의 모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백성도 동일한 걸 요구했어요.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를 보면 많은 일들을 행할 때에 모세가 이미 행했던 것을 닮아서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똑같이 하는 일들이 뭐가 있습니까? 정탐꾼을 보내는 일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습니다. 보냈던 장소만 다르고 숫자만 달랐을 뿐이지 정탐꾼을 보냈어요. 또 뭐가 같습니까? 모세가 출애굽 하자마자 했던 게 뭐예요? 홍해 어떻게 건너나. 홍해 먼저 건넜잖아요. 홍해를 갈랐습니다. 여호수아는 뭘 갈라요? 요단강을 갈르죠. 그렇죠? 똑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양을 치고 있을 때 장인의 이름이 기드로? 예? 이드로. 아, 역시 장로님 실력이 보통이 아니시네.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첫 번째로 요구하셨던 게 뭡니까?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는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리고성을 치기 전에 혼자 뭘 합니까? 새벽에 여리고성 앞에까지 가봅니다. 그런데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의 군대대장을 만나는 거예요. 군대대장이 뭘 들고 있습니까? 칼을 들고 있어요. 그러자 그 군대대장이 여호수아를 보자마자 뭐라고 말합니까? 네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는 제2의 모세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인도해 가셨고 모세가 했던 것 자기도 동일하게 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모세의 리더십을 40년을 지켜봤습니다. 좋은 팔로워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붙들어 사용하실 때 좋은 리더가 되었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닮고 싶은 리더는 누구입니까? 아, 저는 우리 목사님 이럴 줄 알았더니 아이고, 농담이고요. 농담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닮고 싶은 리더가 있어요.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는 분이 계셔야 돼요. 없다면 참 안타까운 거고요. 그렇죠?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닮고 싶고 그래서 그분을 연구하고 그분의 생각, 그분이 사용하는 언어, 표현, 사람들하고 관계하는 그 관계성,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닮고 싶은 분이 있어야 돼요. 닮고 싶은 분. 저는 당연하게 제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평생에 어머니 기도하는 모습만 봤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면 꼭 기록을 해대요. 날짜, 시간. 그리고 식구들이 형제만 4명이잖아요. 아버지까지 하면 남자만 5, 엄마 여자 하나. 그런데 엄마는 꼭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이면 꿈, 비전이면 비전, 말씀이면 말씀,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라고 꼭 한 사람과 나눕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면 가족 예배 때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고 말씀도 이런 말씀을 주셨고 내가 형에게, 막내에게, 아빠에게 나누었는데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어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끊임없이 증명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그냥 들려주신 게 아니라 어머니가 손으로 쓰시고 그걸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셨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걸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그런 분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분 만나면 옆에 딸싹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닮으십시오. 흉내내십시오. 그래서 결국 내 것으로 만드십시오. 자, 이제 우리 정탐꾼과 라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계속 길어지고, 아니 내용이 자꾸 길어지면 우리 2장을 한 저는 2주 만에 끝내고 싶은데 3주로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빨리 다 끝내려고 하지 않을게요. 설교하다가 제가 자꾸 노트 보고 줄이려고 하니까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시지 말라 그래서 조금 길어지더라도 주일 설교는 제가 시간 맞춰서 하지만 목요 예배는 제가 좀 마음을 좀 편하게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모세가 정탐꾼을 보냈던 그 권위로 여호수아도 정탐꾼 두 사람을 보냅니다. 아, 지금 정확한 시딤의 장소는 몰라요. 그런데 신학자들이 대부분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 동편으로 약 15km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시딤에서부터 여리고성까지 약 25m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아카시아 나무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아, 이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누구 집으로 들어갑니까? 기생 라합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생이지만 창녀라고 해석하는 게 더 정확한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당시 문헌을 보면 이렇게 창녀들이 있고 몸 파는 사람들이 있었던 이곳이 숙박업을 같이 이 겸비하는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옛날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서부 영화 보셨죠? 서부 영화 보면 카우보이가 술 한잔하러 딱 들어가면 그 안에 뭐가 다 있어요? 2층에 호텔도 있고 호텔 라비에 누가 쫙 서 있어요? 창녀들이 일단 쫙 서 있잖아요, 그렇죠? 나쁜 영화 아니에요. 그냥 서부 영화 본 거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다 그랬어요, 그렇죠? 한국도 옛날에 그랬고요. 이게 그 당시도 똑같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외부 사람들이 들어오면 숙박을 위해서 이곳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단 아유 어떻게 그런 곳을 가 이런 거 아닙니다. 외부 사람이 와서 호텔을 간다고 간 게 호텔을 간다고 갔는데 그게 다 이런 사람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는 거죠. 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정탐꾼 두 명이 딱 들어왔어요. 정탐꾼의 기본이 뭡니까? 은밀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표시나지 않는 거예요, 들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들어가자마자 들켰어요. 왜요?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성경의 기초를 두고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왜 들켰어요? 제가 보니까 등치부터가 달라. 38년 전에 모세가 12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야, 그 땅은 못 갈 곳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의 비유하니까 우리는 뭐 같아? 메뚜기 같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기골은 너무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일단 사이즈부터 다른 거예요. 여리고성에서 살면서 잘 먹은 사람들과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만나만 뜯어먹은 사람들과 일단 타고난 기골도 다른데 먹는 것도 그러니까 표시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입는 옷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갈아입었어요? 안 갈아입었어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똑같은 옷이 안 떨어지는 거야. 무슨 재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40년 지났으니까 out of style. 그러니까 요즘 스타일이랑 완전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리고성 사람들은 다 딱 붙는 거 입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입어요 지금? 헐렁한 거, 칠보바지 이런 거 입고 들어온 거예요. 머리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표시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아무리 은밀하게 하려고 해도 제가 생각해보니까 표시 날 수밖에 없어. 기골이 핍절하지 않겠어요? 먹은 게 있어야지 기름기가 흐르지. 원래 등치도 작은데 그 사람들한테 비하면. 뿐만 아니라 여리고산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알아요 몰라요? 라합을 통해서 들었던 이 간증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리고성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고 있는 그 길목길목마다 뭘 했는지, 그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38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아. 최근 뉴스 알까요 모를까요? 최근 뉴스는 뭡니까? 리더십이 바뀌었대. 나이 많은 할아버지에서 이제 전쟁을 앞두고 젊은 리더십으로 전쟁에 능한 여호수아 장군으로 바뀌었대. 여러분 그 소문 퍼졌을까요? 안 퍼졌을까요? 다 퍼졌죠. 그러니까 이걸 다 알고 있는데 두 사람이 딱 들어왔는데 금방 표시가 나겠죠. 아무리 뭐 숨기려고 해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라합이 어떤 고민에 빠졌을까요? 분명히 보면 이스라엘 두 사람인데 정탐꾼이 왔는데 어떤 고민이 생겼을까요? 비즈니스 여자잖아요.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사용해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제가 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하는 이 길이 살아남을 수 있을 길일까? 오는 길에 다 왕들을 진멸하고 왔거든요. 그렇다면 여리고성도 어떻게 될 걸 알아요? 진멸당할 걸 알아. 그렇다면 라합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살 수 있을까? 이 고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세상적인 고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세상적인 계산이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하나님을 경외도 하지만 세상적인 반짝임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보면 라합이 참 지혜로웠다고 생각해요. 왕이 보낸 군사들이 찾아와서 정탐꾼들이 왔는데 내어놓으라고 했을 때 라합이 벌써 소식 다 듣고 왔는데 아닙니다, 우리 집엔 절대 그런 사람 안 왔어요 하면 의심이 돼요 안 돼요? 근데 뭐라 그래요? 오리발 안 내밀어요. 오기는 왔는데 해가 지기 전에 성문 닫기 전에 갔어요. 그리고 또 뭘 합니까? 도와주는 척까지 해요. 나갔으니까 지금 곧 쫓아가면 잡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연기력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자는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 이 정도는 해야 돼요. 자,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왕의 부하들이 라합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연기도 잘했어요. 지혜로우니까. 두 번째는 뭘까요? 군사들이 생각할 때 라합이 정탐꾼들을 도와주는데 도와줌을 통해서 얻는 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군사들이 볼 때 없죠. 잘못 내통해가지고 정탐꾼 도와줬다가 세무조사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술집 문 닫아야 돼요. 영업 문 닫아야 됩니다. 왕이 보낸 사람인데 왕에게 잘 보여야 비즈니스도 잘해 먹는데 에이 왕 앞에서 거짓말 하겠어? 라는 게 군사들이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왕에게 전했던 소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탐꾼들이 여리고 성만 정탐했어요? 아니에요. 가나안 땅 전체를 정탐하러 왔기 때문에 어떤 생각들을 했겠어요? 아, 여기 와서 이미 여리고성 볼 거 보고 이제는 다른 곳으로 갔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게 아닐까, 저 나름대로 추측을 한번 해봤습니다. 라합을 전혀 의심을 안 하니까. 자, 그런데 정탐꾼들을 라합이 어디다 숨겼습니까? 지붕 어디에? 3대 밑에. 그 당시 이 여리고성을 보면 집이 3층이에요. 1층은 짐승들을 키웠습니다. 소, 양, 돼지, 뭐 짐승들을 키우고요. 2층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거주지고요. 3층은 우리로 말하면 옥상 같은 거예요. 아니, 옥상은 위고 아예. 이 뭐라고 해야 되지? 다락방 같은 거, 다락방 같은 거. 거기다가 지금 3대를 펴서 말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3대가 뭡니까? 마옷 있잖아요. 그 리닌 종류 옷, 마로 만드는 것 있잖아요. 한복도 그런 걸로 만들고 하잖아요. 시원하게 몸에 안 붙는 마, 그게 3대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 여러분, 3대를 1년 동안에 언제 수확을 해서 언제 말리냐면 2월에서 3월 초에 수확을 합니다. 3월 달에 말려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의 우기는 언제예요? 아, 이거 우리 다 한 건데. 이스라엘의 우기는 언제입니까? 언제 비가 와요? 여름에 비가 와요? 겨울에 비가 와요? 겨울에 비가 오잖아요. 11월 달부터 3월까지 비가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전쟁도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요단강을 건널 때가 우기니까 요단강이 지금 넘실될 때, 넘을 때, 물이 넘을 때. 여름에는 물이 거의 없으니까 그냥 쉽게 건널 수 있는데, 그냥 걸어서 건너갈 수 있는 데가 우기 때가 되면 1km가 넘는 강이 된다라는 거예요. 평소 여름에는 그냥도 지나가는 강이고 우기가 되면 1km가 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믿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뭘 요구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에게 물로 그냥 들어가라고. 넘실넘실되는 우기 때가 돼서 물이 넘치고 있는데, 홍수가 돼서 물이 넘치고 있는 강을 그냥 들어가라고 하니까 평소 같으면 육지니까 쉽게 가겠는데 무서운 거죠. 지금 라합의 집의 위치가 어디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라합이 정탐꾼들을 어떻게 도망을 보내요? 자기 창문을 통해 성 밖으로 보내. 집이 성 벽에 있다고 해요. 옛날 이 근동 지방에 성을 만들 때에 성을 지키기 위해서 뭘 만듭니까? 성벽이 꼭 있어야 되겠죠. 근데 성벽을 하나로 쌓지 않습니다. 겉에 성벽이 하나 있고요, 바로 안쪽에 성벽이 또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그 공간을 뭐로 사용했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집을 짓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장도 거기에 섰어요. 자, 그런데 라합의 집은 창문으로 정탐꾼들을 성 밖으로 보냈으니까 안쪽 성벽이에요, 바깥 성벽이에요? 바깥 성벽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라합이 뭐 하는 여자예요? 몸을 팔아서 사는 창녀입니다.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리고 성에서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배척해서 여리고 성 안에도 포함되지 않는, 소속감이 없는 사람. 성벽 위에, 그것도 안인지 바깥인지도 구별 안 가는 마지막 성벽, 거기 위에다 집을 짓고 사는 사람. 이렇게 소속감이 없는 여인에게 복음이 뭘 줍니까? 여러분, 저는 복음을 두 가지가 준다라고 늘 강조하잖아요. 복음은 뿌리를 주고 날개를 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뿌리를 주는 거예요. 그 뿌리가 든든하게 내려지면 뭘 줍니까? 날개를 달아주는 거예요. 복음의 날개, 복음 전하러 다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뭐도 없어요? 뿌리조차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늘을 날겠습니까? 어떻게 인생을 날겠어요? 복음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뿌리, 소속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소속감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복음의 날개를 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연속으로 To be continue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거룩한 전쟁. 거룩한 전쟁의 특징은 뭐라고요? 전쟁이 이미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을 대항하는 민족과 나라들이 이미 두려움에 쌓인다. 그래서 9절 마지막에 간담이 녹았다. 10절에서 간담이 녹고 정신을 잃었다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성전의 특징입니다. 성경에 끊임없이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여러분, 기도원과 300명 기억납니까? 기도원과 300명? 하나님이 전쟁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원과 300명이 매복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듣는 이야기가 있어. 매복하고 있는데 적들이 나누는 대화예요. 적 중에 하나가 꿈을 꿨어. 꿈에서 뭘 봐요? 보리떡 하나가 자기들 진영에 굴러 들어왔어. 떡 하나가. 그런데 그 떡이 자기 진영을 완전히 진멸시켜버리는 거예요. 꿈에. 와, 그 보리떡이 뭐지? 그랬더니 꿈을 듣는 상대방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기도원이야. 자기들끼리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적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복하고 있다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자식들 쫄았구나. 떡이 하나 둘러 들어와서 완전히 진멸시키니까 나는 떡보다 낫다라는 거지. 기도원과 300명, 301명이 들어가면 이 전쟁 이겼다 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이겼다라고 목에 힘을 주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전의 특징이에요. 적은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담대하게 만들어주시고. 여러분, 믿음의 싸움이, 믿음의 사람이 싸우는 전쟁은 성전입니다. 거룩한 전쟁이에요. 여러분이 싸우는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에요. 그게 어떤 전쟁이든 간에. 경제적인 전쟁입니까? 아니면 질병의 전쟁입니까? 관계의 전쟁입니까? 이미 여러분, 적이 떨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한번 하십시오. 떨고 있니? 그러면 사단이 떠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담대하게 믿음의 발을 떼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지금 여리고 사람들이 그냥 삼자 입장에서 보면 누가 이겨야 되는 전쟁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제가 보면 그냥 거짓대야, 거짓대. 광야에서 40년 동안 걸어온 거짓대. 무기가 하나 있어요? 무기도 없잖아요. 무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 전쟁을 해봤어요? 노예 400년 했어요. 잘하는 건 뭡니까? 벽돌 만들기. 그게 다예요. 그런데 두려움은 누가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리고성이 두려워하고 있다라니까. 라합이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거짓대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끊임없이 이루어져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창을 몇 번을 던집니까? 여러분, 아버지는 왕이에요. 요나단은 왕자고. 아버지는 지금 다윗 죽이겠다고 쫓아가고 있고.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에게 뭘 부탁합니까? 나중에 네가 왕이 되면 도망가고 있는 애한테. 네가 나중에 왕이 되면 우리 식구 잘 봐줘. 지금 부탁은 누가 해야 되는데? 도망가고 있는 다윗이 부탁해야 되는데 누가 우리 식구에게 원한 품지 말고 집안 박대하지 말고 잘해달라고 명세까지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단이에요. 왜? 은혜는 누가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은혜 베푸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오늘 목요예배를 나오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은혜 베푸는 거 아니에요. 많이 배운 사람이 은혜 베푸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은혜 베풀더라니까요. 보십시오. 조건적으로 보면 누가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은혜는 하나님의 사람이 베푼다. 이거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